빌립보서 10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음.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은 2장의 네 구절에만 제한되지 않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결론지어집니다.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함.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은 다만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빌립보의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최고도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그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합시다. 성도들이 그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뛰어나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아직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합당하고도 정상적으로 체험하라는 그의 말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2장 2절에서 바울은 같은 것과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로 적셔진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만 객관적으로나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이고도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여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충만히 적시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적셔진다면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영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점유되고 침투되고 적셔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빌립보에 믿는 이들의 상태였다면 바울은 극도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되풀이하여 말하거니와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에게 적극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소유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자신으로 적셔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을지라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갈망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점유됨으로 인해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적셔져 같은 것을 생각함.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적셔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점유되지 않는 한 같은 것을 생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점유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한 가지를 생각하기까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적셔지지 않는다면 단 두 사람,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간구와 기대는 빌립보의 모든 교회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그에 대한 격려나 위로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것을 생각하여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지적하거니와 믿는 이들 온 전체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며 중심이며 전체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전체가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시험. 우리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안에 연합하여 경쟁과 헛된 영광을 벗어나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미덕과 질을 돌아보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진실로 같은 것을 생각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히고 그리스도로 적셔졌는가를 항상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를 내적으로 소유한다면 모든 성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같은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혼안에서 연합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점유되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것도 경쟁과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고 대신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미덕과 질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매우 친숙하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자주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의 대부분이 그 구절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구절들 안으로 철저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본이신 그리스도. 2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이 본은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면으로만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땅 위에서의 생활을 본으로 삼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우리의 본으로 세워지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본이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본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의 객관적인 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3층천에만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를 어떻게 우리의 본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려면 이 본이 반드시 주관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감. 12절은 그 본이 주관적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합시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구출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 스스로 구출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일이 아니고 은혜일진데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한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구절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앞의 말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우리는 이 앞구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본이 우리에게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만 객관적이라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은 이루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여기에서의 구원은 다른 종류의 구원 혹은 다른 정도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의 구원은 사실상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우리가 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본은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살아있는 인격이며 이 인격이 우리의 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본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본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에 관계됩니다. 영적인 체험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을 근거로 볼 때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며 체험적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 다음에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의 시작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말은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에 대한 더 나아간 지적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본이 객관적이지만 체험적으로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모방이 아닌 협력.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객관적인 본으로 삼은 후에 그를 모방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책에서 추천하는 실행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를 문맥을 벗어나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그 본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지만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안으로는 소원을 두고 밖으로는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이제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를 더욱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각이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단어는 3절, 4절에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와 태도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한 내적 느낌과 생각 안에서 그러한 정도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춰진 단계들.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 안에 있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은 태초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심을 나타냅니다. 형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가 아닌 표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신격의 본질과 본성과 동일시되며 그분의 본질과 본성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언급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이 동등함을 귀하게 취하거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내려놓고 즉 하나님의 본성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어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계속하여 7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노예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을 때 그분은 그분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7절의 형체라는 단어는 6절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의 외적 표현만이 노예의 형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되셨고라는 단어는 새로운 신분 안으로 들어갔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신. 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란 그리스도의 신성의 내적 실제를 암시합니다. 사람의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밖으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안으로는 신성의 실제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8절은 계속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상태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의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모습이라는 단어는 밖의 외양이나 외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나타난 외관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외적 표현인 형체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이 되심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을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분은 이러한 동등함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심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음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외형으로 발견됨으로써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이셨을 때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분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은 그분 자신을 비우셨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죄인이나 노예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낮추심은 7단계, 즉 자신을 비우심, 노예의 형체를 취하심, 사람의 모양이 되심, 자신을 낮추심, 순종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까지 순종하심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삼. 이 구절들에서 제시된 본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7단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여러 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표현을 가지셨지만 이 표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실제를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인 더 높은 형체는 내려놓고 더 낮은 형체인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그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외양으로 나타나신 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온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본일 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생명입니다. 이 내적인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체험케 하며 그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안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자신을 높임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기에는 자신을 비움과 자신을 낮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명을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본인 그분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비우게 될 것이고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빌립보서 2장에 제시된 본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생명만이 그와 같은 본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경쟁이나 헛된 영광으로 일을 하거나 아직도 인도자나 장로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거나 낮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어떤 것을 보물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지위나 명분을 기꺼이 내려놓게 합니다. 그 본이 우리의 구원이 됨. 빌립보서 2장에서의 그 본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될 때 그 본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쟁과 헛된 영광으로부터 구원됩니다. 만일 빌립보인들이 기꺼이 이 본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그들의 경쟁과 헛된 영광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어떤 것도 보물로 취하려 하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체험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들의 체험과 내적인 생명은 사도들을 극도로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 그리스도 안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사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본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갈망이었고 오직 이것만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었습니다.